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초대교회가 아주 능력있게 아름답게 섰지 않습니까? 이 장에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히브리말밖에 헬라어 몇 마디 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니까 세계 각처에서 온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에서 저 아시아에서 먼 데서 온 각 나라 말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엘의 그 예언을 설명하면서 요엘이 마지막 날에 무두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너와 나와 여러분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일이 선지서를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거듭 약속하신 그 일이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몰라보고 우리가 죽였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아무든지 부르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또 듣는 사람 마음을 감동하셔서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초청하니까 그날 3,000명이 설교한병에 한 번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교회가 서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주 본 것처럼 이렇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날 때부터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해져서 낫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기쁘게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든지 작은 마음에 정한대로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그냥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녀, 이거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특권이,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로 별로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안 좋잖아요. 수백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세상에서 최고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렇게 온전한 아들 온전한 딸 예배자 취급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서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방해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문제점도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을 같이 읽었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교회가 왕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을 배아파하고 시기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매질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시편에 열왕들이 어찌하여 분노하고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왕이 되자 하는 그 성경에서 예언한 이 열방들의 세상 지도자들의 세상 힘 있는 사람들의 헛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군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셔서 정하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거룩한 왕을 세웠다.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리고 만국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그 발 앞에 엎드려 떨며 경배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하신 그 말씀도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로 그저 담대히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밖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5장에 보니까 또 교회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놔서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게 서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초대교회가 전도에 성공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들을 역교회 사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했고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셨고 사도들이 참으로 헌신해서 잘 말씀을 전했기도 하는 그런 것이 큰 이유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공동체 안에 부족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들어보는 교리지만, 처음 들어본 이름이지만 교회에 거부감 없이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은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게 칭찬받는 일이고 기쁜 일이니까 이렇게 자기 가진 걸 팔기는 했는데 이거를 다 하지 않고 자기 걸 좀 이렇게 챙겨놨어요. 사실 챙겨놔도 되거든요.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다 원래 자기 거 팔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뭐 반만 이렇게 교회 이러면 되는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보다 더 자기를 높이고 잘 보이려고 하다가 또 베드로한테 성령님한테 혼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큰일을 당해서. 그렇게 안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능력 있게 아름답게 선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알려주고 있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진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린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고 닮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모든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갖춰진 이상적인 교회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모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거나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고 찾아다닌다면 현실에 없는 내가 아닌 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고요. 내가 아닌 어떤 이상화된 형제들을 사랑하겠다는 것이고요. 실제 우리 교회가 아닌 어떤 하늘에 있는 실제로는 없는 교회를 섬기고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라도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생긴 문제를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상적인 인물들이 아니에요. 본받기만 할 인물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더 편할 것 같아요. 다윗이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1, 2, 3, 1, 2, 3, 4 정리가 딱 되고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만 본받아서 실천하기만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편할 것 같죠? 그러면 명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긴 모습으로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대접해 주셨어요. 알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여기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지 무슨 이상적인 모습을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경험이 길진 않지만 목회에 관해서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잊어먹을 수 없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젊은 영어권 사역을 하는 목사였는데 그냥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제자훈련이 자기 목회의 초점이라고 그럽니다. 제자훈련은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는 건데 제자훈련은 벽돌 찍기가 아니라 나무 기르기라는 거예요. 벽돌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다고. 벽돌 찍는 것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다 맞추는 거죠. 근데 나무는 기르는 그게 아니거든요. 나무는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가 다 다르고 나무의 품종이 다르고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자라는 모양이 다르고 맺는 열매가 다르고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고 필요한 환경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사람으로 있는 그 사정을 알고 거기서부터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실 때도 벽돌 찍듯이 초대 교회 같은 교회가 되라고 목표를 주시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인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테레비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이렇게 돌아다니는 재밌으라고 돌아다니는 영상에서 본 거예요. 옛날에 한국의 오락 프로 중에 무슨 뭐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락 프로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요. 재밌으라고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게임이냐면 그랬구나 하는 게임입니다. 그랬구나.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섭니다. 이게 서로 친한 사람이래요. 선후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서로 눈을 마주보고서 그동안 서운했던 거, 그 사람의 문제점, 그 사람이 고쳐야 될 거, 자기는 잘 모르는데 모든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잘 모르는 문제점, 이런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인사했는데 잘 안 받아줬는데 참 서운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모든 사람의 평이 당신은 그렇더라. 그러면서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염장 지르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면은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게임 내용이 그래요. 화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너는 더 하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첫 마디를 웃으면서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야 서운했겠다. 아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잘 몰랐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그랬구나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서로 지적질을 하고 염장을 지르겠어요? 막 그러다가 이제 견디지 못한 사람이 네가 더 하지 않냐? 막 이러고 막 내가 사실은 뭐 변명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웃고 그런 거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볼 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랬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랬구나.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취급을 해주세요. 물론 그랬구나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러시지 않고 내가 부른 소명이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있고 너에 대한 꿈과 계획과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해서 거듭거듭 너를 불러 어떻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부른 그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올 때까지 내가 놓지 않을 건데 지금부터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붙잡아주겠다고 여기까지 오라고 하지 않고 이만큼 되면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랬구나 하고 우리 마음을 먼저 알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주님의 교회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안에서 교회에 드러난 문제점은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 문제점이 드러날 때 막 변명하고 싶지만 아니라고 감추고 싶지만 잘했던 면만 이렇게 내보이고 싶지만 그랬구나 그렇구나 하고 먼저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사람들만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이상적이고 우리는 이만큼 있어서 못 간다고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고 그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핑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초대교회를 주님의 교회 취급을 해주셨을 것 같으면 세광교회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교회 취급을 해주십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주님이 교회 취급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야 소망이 있지요. 예, 그래야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은혜인 거예요. 예. 사실 성경은 문제집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사람들과 뭐 백성과 나라의 문제들이 드러났고 그 문제를 통해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책이 성경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문제를 알게 된 것이 유익이라고 늘 성경의 저자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문제가 드러나서 때로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 모습을 성경은 키질하는 거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게 타작하는 거에 키질하면은 왜 겨와 알곡이 섞여 있는데 그거를 막 하늘에 던지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겨는 그냥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겨가 드러난다고 벼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겨가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겨가 막 섞여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 그거를 고이 싸매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까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알곡은 떨어지고 겨는 날아가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거에도 비유하죠. 네,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데 생불로 이렇게 막 연단을 해야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정금과 같이 깨끗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불타는 것이 괴롭다고 힘들다고 그냥 불순물을 끼워하는 채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주리게 하고 길 없는 곳에서 헤매게 한 것은 시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빵만으로 사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지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교회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든든히 이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이것을 넘어설 용기를 얻게 되기를 원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담대함으로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는 주님이 교회 취급을 해주신 그런 교회로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일이 생긴 것은 일단 제자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막 교회가 부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냥 한 부류의 사람만 신실한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아무든지 자기 마음대로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종류의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았겠어요. 근데 오늘 생긴 문제의 핵심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것은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입니다.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인데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과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는 예루살렘에 선 교회인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냥 조상 때부터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집도 있고 밭도 있고 네 거기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 말이 거기 이스라엘 말이 익숙한 그 문화에 익숙한 본토박이들인 거죠. 헬라파 유대인이란 무슨 말이냐? 헬라파란 말은 그 헬라란 말은 그리스란 말이거든요. 그리스 말이 더 편한 유대인이란 거예요. 그리스 말이 왜 편하겠습니까? 딴 나라 살다가 이민 가서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미국에서 우리는 한국말이 편하지만 우리 자녀들만 봐도 영어가 더 편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우리는 이민 역사가 뭐 길어야 3대 4대지만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딴 나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딴 나라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로 이민 역사가 10대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히브리 말이 편하겠습니까? 헬라 말이 편하겠습니까?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그리스 말, 헬라 말이 훨씬 편하고 헬라 사고방식이 훨씬 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이유인지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큰 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섰으니까 잘 살려고 간 것 아니겠어요? 자식 교육시키려고 간 것 아니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딴 나라로 이민 간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 정착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고 특히 이렇게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에게 이렇게 돕는 것이 참 그때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그 일을 잘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민 갔다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중심이었을까요? 누가 더 안정됐고 기반이 있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반이 있어요. 거기 집도 있잖아요. 거기 사업장도 있잖아요. 거기서 오래 살았잖아요. 모든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거기에 맞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굴러온 돌이거든요. 굴러온 돌.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이렇게 위화감이 있고 그렇잖아도 우리가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게 말도 잘 안 통하고 사고방식도 틀린데 이 가만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는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우리 숙모, 우리 큰할머니, 작은할머니는 약간 소홀히 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죠. 예, 방금 이제 은혜 받고 하는데 그러려고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내가 잘한다고 해도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생겨요. 다 배려할 수 없는 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삶은 그렇게 알잖아요. 왜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불평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불평이 생긴 겁니다.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재산을 팔아서 나눴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재산을 판 거예요. 거기부터 살고 있었잖아요. 집과 밭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누가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열심히 일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기쁨으로 섬겼으니까. 그런데 불평이 있는 거예요. 소외받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재산 다 팔아서 섬기는데 그거 하나 견디지 못하냐 하면서 참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들지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도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교회는 그렇게 불만을 덮지 않고 따지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모든 제자를 모았다.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모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들었습니다. 직면했습니다. 그랬구나 하고 이해해 줬어요. 그랬구나. 참 대단한 일인 줄 압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는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친교부장님이 안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요. 친교부장님 얼마나 점심 먹이느라고 애쓰십니까? 근데 만약에 한 끼 먹고서 아유 오늘 점심 별로야 뭐 이러든지 뭐 우리는 맨날 이렇게 반찬이 없지? 이렇게 한마디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다고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힘들겠어요. 열심히 시간을 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거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랬구나 하고 다 모여서 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해결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해결한 것은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던 일을 집사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문제 제기하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심정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문제 제기하던 사람들을 그 일을 담당할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해결하는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자 해지라고 그러잖아요. 결자 해지. 네. 지적, 이렇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알아보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책임을 맡아서 이 일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인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헌신과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전혀 다른 마음 자세입니다. 문제점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장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누구를 해결자로 세웠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한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세워주고 축복하고 권위를 줬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기 입장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소망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을 세웠어요. 잠언에 지혜를 구하라고 잠언의 지혜자와 반대가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일곱보다 자기 말이 더 옳은 줄로 생각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잠언은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하는 사람을 해결자로 세웠지만 그것 넘어서서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 전체 속에서 자기의 입장과 판단을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을 해결자로 세운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 말은 듣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날카롭고 사리분별이 분명해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해결하는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그 한가운데에서 해결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람을 세웠습니다. 예, 그 전에 송기런 교수라는 분의 글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송기런 교수가 남편인데 이 참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앞뒤가 탁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안 그랬나 봐요. 이렇게 막 흘리고 다니고 막 치약도 가운데 눌러쓰고 화장품 하나 바르면 막 뚜껑 안 덮고 다른 거 열고 막 여기서 일하다가 버려놓고 딴 데서 막 가서 일하고 막 그러니까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여보 정리정돈을 좀 하고 삽시다. 여보 왜 이렇게 화장품 뚜껑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여보 한 거나 일 하나나 잘 정리하고 다른 일을 마무리하고 합시다. 이렇게 막 자꾸 얘기를 했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맨날 약속에 늦고 맨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예? 분을 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좀 도와줘라 그랬대요. 안 웃네요. 우스운 얘기인데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붙여준 거 아니냐 그랬대요. 예, 그래요. 여러분, 그 문제점이 보이는 것이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보여야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알아줄 수 없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은사예요. 그런데 문제만 이렇게 보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문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전체를 보고 나와 형제의 유익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우리 교회에 문제점이 많은데 이거를 낱낱이 지적해서 교회를 바로잡고 싶다고, 야당이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했어요. 감사한데 야당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일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야당하면은요 막 문제점 지적하고 비판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경험이 없고 그냥 생각만으로 했던 말만으로 했던 게 실력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되지 않기로는, 우리가 교회 문제 많지요. 문제가 많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그런데요 그게 저는 모르는 그런 문제를 보실 수도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처럼 달게 받겠다 하는 시편의 구절 그것처럼 뭐 맨날 그렇게는 안 되게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말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함께 모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뒤에서 문제점만 자꾸 얘기하는 그런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좋은 교회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나에게도 문제가 보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할 수 있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상적인 교회라 내가 받기만 하는 교회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이상적이지 않은 교회가 되잖아요. 완전한 교회였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교회 구성원이 바뀌었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이상적이지 않게 되네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는 나에게 좋은 교회는 내 자리가 있는 교회예요. 나도 기여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내 자리라는 것은 문제점이 보이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는데 주님의 뜻을 같이 물어보는데 그 문제점에 드러난 그 껍데기 같은 모습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같이 없애고 씻고 이기는데 내 자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잖아요. 쓸데없는 지체가 없고 쓸모없는 지체가 없고 연약해 보여도 다 쓸모가 있어서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자 해지로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을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 줬어요. 권위를 줬다는 것이죠. 축복했다는 것이죠. 그 해결하는 대로 순종해서 따르기로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줄 알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하는 일은 말씀과 기도하는 영적인 일이고 집사들은 그저 밥이나 나눠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교부에서 하는 일이나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일이나 이 몸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동등하게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은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고 전혀 교회 살림에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집사들은 목사가 하는 그 영적인 일, 말씀을 읽고 뭐 이런 거는 전혀 간섭하지 말고 그냥 맡은 일이나 귀한 줄로 알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들도 그런 일을 했을 거고요. 필요하면은. 또 이 집사들도요.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사람 얼마나 멋진 설교를 했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전체를 복음한 사람이 빌립이고요. 사울이란 사람이 듣는 곳에서 멋진 설교를 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에 제일 길고 완벽한 완전한 설교를 해서 사울의 그 심령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역할 분담이나 계급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공평하게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교회 살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말씀과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사실 사도들은요 밥 나누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모일 때마다 파티했어요. 밥을 나눠줬어요. 성경에는 4천명 오병이어로 먹인 것과 7개 빵과 2마리 물고기로 5마리 물고기인가요? 뭐 하여간에 4천명 먹인 그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지만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술주정뱅이고 파티쟁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힘을 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이는 곳은 늘 이렇게 잔치로 음식을 마련해서 이렇게 나누는 일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할 때도 천국 잔치에 같이 음식 만들어서 음식을 나누는 일로 그렇게 천국을 비유했겠어요. 그러려면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요리도 하고 다 나눠주고 서빙도 하진 않았겠잖아요?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이 떡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나눠줬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간 다니면서 밥 나눠주는 일에 부족하지 않게 공평하게 이 나눠주는 일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르다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이 음식해서 대접하고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을 먹이고 싶은데 이 풍성하게 나누는 일을 참 기뻐해가지고 너무 막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잖아요. 마르다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사도들이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을 놓는 게 안 하는 것이 손해일 수도 있었어요. 사도들이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었어요, 이 집사들보다. 집사들은 이게 처음 하잖아요. 원래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실수가 많잖아요. 말 같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참고 두고 보고 권위를 실어주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손해보더라도,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말씀과 기도는 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당장 이제 예배 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잘 렌트해서 정말 우리 교회처럼 감사하게 5년간 써왔는데 이 교회가 어쩌면 문을 닫고 어쩌면 계속하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특히나 뭐 이방 종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지금처럼 서로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달라고 애써서 기도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모든 것 이전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애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광야로 인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머물 거처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의 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과 믿음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 취급을 해주신다면, 알아주신다면, 그렇게 먼저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 해결을 했어요. 결자 해지로 문제점을 느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들을 축복하고 안수했어요. 뭐라고 안수하고 기도했을까요? 열매 맺게 해달라고, 훌륭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교회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교회가 변화됐는데요, 교회가 이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밥 먹는데 불평이 없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히브리파와 뭐 헬라파 사람들 간에 밥을 잘 나눠 먹고 연합하여서 사랑이 넘쳤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들은요, 이 세운 집사들한테 이 일을 잘 감당하게 지혜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데 이 일에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이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보다 훨씬 컸어요. 오늘 세워진 집사들의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다 헬라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래요. 우리도 지금 우리 애들, 이렇게 아들을 자식을 낳으면 한국 이름도 있지만 영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이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이름을 짓지만 여기서 미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영어식 이름을 져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도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고,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려면 헬라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이라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도 히브리식 이름도 있지만 헬라식 이름도, 우리가 충원이를 데니얼이라는 이름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헬라파 이름을 가진 사람, 그것으로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지요. 일곱 명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누가가 사도 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뭐 어떤 파든 상관없이 헬라식 이름으로 일곱 명을 다 기록한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 사람들이 한 일은 훨씬 큰 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무슨 일이었냐면, 빌립은요, 이날 집사가 되어가지고 말씀도 잘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저 위쪽에 다른 사람들 가기 꺼려하던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집사인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거예요. 집사인 빌립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가요.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질병이 나아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마술사들이 막 꼼짝 못하고 사마리아 성 전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거기서 또 그런 거에 그냥 만족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야, 저 남쪽 사막으로 가라. 남쪽 사막으로 가니까 누구를 만났는지 아시잖아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재무장관을 만났어요. 넷이라고 해서 우리가 깔보지만 재무장관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신앙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순례길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저 신앙이 있고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문맹률은 99.9%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건 특권층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특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급해서 만족함이 없어서 뭔가 해결되지 못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께 살 길이 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넷이라도 부자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과 지위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과 경건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뻐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복음을 기뻐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복음의 씨를 심었어요, 빌립이. 스데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오늘 집사되고 나서 며칠 안 있다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에 가장 완벽하게 기록이 된 설교고요.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해서 화가 나서 돌로 쳐서 죽였지만 그 자리에 같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울이란 사람이 그 설교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까지 죽으면서도 주님께 영혼을 맡긴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런 놀라운 마음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만나 주실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질 준비를 하게 했잖아요. 이 헬라인 이 사람들이 헬라파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주축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못하던 일,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던 일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집사가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안 나와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니골라란 이름이 한번 나오기는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네가 니골라당하고 니골라당의 이단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게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한테는 야, 네가 니골라당하고 합쳐가지고 무슨 그 말을 듣고 용납하냐?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니골라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일곱 집사 중에 하나를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안디옥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세계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굴러온 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민자들이 저 떠돌아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핍박이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헬라 말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고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고향에 같이 사업하고 같이 자란 그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 마음을 알고 그런 사고방식이고 그런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떠돌이들인데 예루살렘 교회로 치면은 굴러온 돌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친구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섰는데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생짜 이방인들이 교인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하나님 뜻을 따르고 그래도 태생상 생긴 모양상 이방인들에게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꼈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일을 했어야 돼요. 막 성경 막 무슨 환상을 세 번씩이나 보여주고 막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베드로가 막 반항하고 내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더러운데 섞이면 안 되는데 나는 한 번도 이방인하고 섞여서 나를 부정한 적이 없는데 막 이렇게 반항하는 베드로를 끌고 또 끌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거든요. 원래 생긴 게 베드로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이라니까요.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그 사람. 근데 교회 취급을 해주고 제자 취급을 해주고 그 모양대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베드로도 할 수 없는 그 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게 하는 그 일에 오늘 예루살렘 문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을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가운데 밥 먹는 문제 해결하는 줄 알고 세웠던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생짜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고 형제라고 서로를 부르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히브리파도 아니고 헬라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로운 인류라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새롭게 창조된 한 새 사람이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밥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하나 된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더니 밥만 잘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답게 사용하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잖아요. 우리가요, 이 예배당 찾는 일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해결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더 교회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게 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날 빌립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스데반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안디옥의 교회가 서서 저 로마에까지, 저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러난 문제를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혜 있게 해결했더니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교회를 통해 펼쳐진 거예요. 이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교회도요, 예,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닥친 그 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이 되면, 그 일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주님께 기도하면,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주님이 우리를 교회 취급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교회 취급해 주실 때 생각하신 그 주님의 꿈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 아, 그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줄 압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냐고 되도록 이런 마음 안 갖고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하고 주님께 은혜 구한 게 있으니까 주님이 더 낫게 하시려고 문제를 보게 하시는구나, 껍데기를, 결을 날려버리시려고 키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교회도 부족한 점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줄로 압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그 얘기 문제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해결하는 자리로 함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주님 안에 드러난 부족한 점이 뭔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한 자나 오래된 사람이나 장로나 병신도나 막 믿은 사람이나 교회에 지체가 돼서 기여하는 길인 줄로 알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감추고 모자란 것은 접어두고 잘한 것만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혜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다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야 될 것은 아프더라도 다 드러나고 주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 일어서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